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솔트랙시티 템플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1차 연차 대회입니다. 총괄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보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본이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제1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1차 연차대회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지명에 의해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회원분들과 친구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하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린다 마케츠와 보니 굿리프가 수고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날아가는 위대한 천사 보이네를 부르겠습니다. 그 후 개회기도를 70인 정원의 호세 A. 테제이라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 후 합창단이 주 예수를 닮으려고를 부르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연차대의 큰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 회원들과 전 세계 친구들의 친구들이 당신의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치유하는 힘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그것들을 또한 우리의 주위의 동료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강화시키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축복해 주시고 문승 회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제일회장단의 두 보좌와 또한 12사도 정원회를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ur first speaker.
오늘 오후 첫 번째 연사로서 12사도 정원의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후 12사도 정원의 D.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칼 B. 프렛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at beautiful message by this magnificent choir.
정말 훌륭한 합창단이 정말 훌륭한 영감 있는 그런 영감 있는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해준 것 같습니다. 1953년 7월 16일 사랑하는 아내 진인과 저는 유타 멘타이 성전 재단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루이스 알 앤더슨 회장님이 임봉 권세를 행사하여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현세와 영혼을 위한 결혼을 하였다고 성혼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순전한 신권 권세로 집행된 성스러운 의식 덕분에 제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랑하는 아내 진인 그리고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가슴 벅차던 그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은 실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통해 그 후 일곱 자녀가 저희 부부에게 묶어졌으나 그중 두 아이는 소중한 아내 진인과 함께 휘장 저편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남은 가족들에게 성전에서 약속된 영원한 축복들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라고 힘찬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은 바로 결혼과 가족입니다. 가족을 영원히 함께 묶어주는 성전 의식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가족을 분열시키려고 끝없이 발버둥치는 사탄을 생각해보면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성전 임봉이 주는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서로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게 하며 이 생에서 더 큰 기쁨과 성취감을 얻게 해줍니다. 저는 아내에게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직업상 저는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거의 두 주 동안 출장을 갔다가 토요일 오전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른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4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작은 세탁기가 고장나서 손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가오더니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탁기 고치는 중이에요. 그래야 당신이 손빨래를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자 아내는 말하기를 아니에요.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세요. 저는 아이들하고는 언제든 놀아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당신을 돕고 싶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줘요. 워낙 근엄하게 말하길래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과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술래잡기도 하고 낙엽 위를 뒹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는 모임에 갔습니다. 만일 제가 배웠으면 하고 아내가 바랬던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그 경험은 망각 속에 묻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4시쯤 잠을 깼습니다. 누군가가 조그만 팔로 제 목을 꼭 감싸 안고는 볼에 입맞춤을 한 뒤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제일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보신 것입니다. 결혼 정령이 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젊은이들은 헛된 것에 시간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늦추지 마시고 결혼에 힘을 쏟으십시오. 이 황금기를 허송하지 마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영원한 반려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젊은 여성이 생기면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서 그 여성이 여러분과 좀 더 사귀고픈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십시오. 데이트할 때는 상대를 가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창의성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아내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이 훌륭한 남자요 장래가 촉망되는 남편감이라는 사실을 상대가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찾으면 주님께서 세우신 테두리 안에서 합당하게 행동하여서 아주 멋진 연애와 결혼을 하고 부디 영원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배우자에게 충실하십니까? 배우자가 듣지 않았으면 하는 대화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결혼 성약을 충실히 지키십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되어주십니까? 형제 여러분, 경전 공부, 가족 기도, 가정의 밤 같은 가족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의를 게을리해서 빈자리를 아내가 채우도록 만드십니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 크게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집사람은 말 안 해도 잘 압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꼭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그와 같이 제 확신을 주는 말을 듣고 성장하며 큰 축복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일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사랑과 감사를 되도록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즐거워지며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사랑 표현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꼭 껴안고 그런 말을 해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서 표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신혼 시절 말씀을 전하려고 경전을 펼치다 보면 아내가 책갈피에 꽂아놓은 애정이 넘치면서도 힘을 주는 쪽지가 자주 보였습니다. 너무나 애정이 어려 있어서 어떤 때는 말을 잊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끼워둔 그 소중한 쪽지야말로 저에게는 위안과 영감의 원천이 되는 한량없는 보물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될지 알 수는 없었으나 저도 아내를 따라 똑같이 쪽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저는 아내에게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사줄 돈이 없어서 선물 대신 냉장고 앞에다 수채화를 그리기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선을 다해 그리긴 했는데 그만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수상 물감이 아니라 잘 지워지지 않는 에나멜 페인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그림을 그대로 놔두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종이에 펀치로 구멍을 뚫을 때 생기는 조그맣고 동그란 종이를 가져와서 종이 뒷면에 1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러고는 각 장마다 아내에게 바치는 글을 한마디씩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모아 봉투에 담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박장대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저는 아내 사물함에서 서로 함께 나누었던 끝짤막한 메시지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 둥근 종이들을 모두 모아 빈 종이 한 장에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모아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귀중품 마냥 비닐로 덮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과 함께 모아두지 않은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그 종이는 지금도 제 집 주방 시계 유리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시간이요 라고 쓴 글입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글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특출한 딸이 생각납니다. 저희 두 사람이 함께했던 때를 떠올릴 때면 저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말다툼이나 상처가 될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게 모두 아내 덕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축복은 기꺼이 베풀고 나누며 자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내 덕분에 비롯된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저는 아내를 닮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과 아내 되시는 여러분께서도 집에서 그렇게 해보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순수한 사랑은 견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올바른 사랑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토대가 됩니다. 자녀들이 만족스러워하고 잘 성장하는 원천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갖는 의로운 영향력을 감히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가슴 속에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라는 비옥한 토양을 지닌 자녀에게 진리의 씨앗을 정성스럽게 뿌려서 사랑으로 키운다면 뛰어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로서 여러분은 자녀가 가진 특출한 재능과 고유한 능력을 감지할 수 있는 본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함께 자녀들의 그런 특성을 배양하고 강화시켜서 활짝 꽃피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결혼에 따른 보상은 매우 큽니다. 결혼은 정말 멋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생각이나 느낌 모두가 닮아갑니다. 지극히 행복할 때도 있고 시련이나 고난의 시기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키워주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심장에 문제를 갖고 있던 어린 리차드가 잠을 깨 울기 시작하는 소리가 우리 두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항상 아내가 일어나서 우는 아이를 달랬지만 그날은 제가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아이의 작은 심장이 뛰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구토를 하는 바람에 침대 보와 이불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켜 울음을 멈추게 한 후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보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잠들 때까지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가 몇 달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한밤중에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던 그 순간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가 숨을 거둔 날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서다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아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둘 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전에서 성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휘장 저편에서 다시 얻게 될 거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를 잃은 사실을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절한 아내를 둔 덕분에 소중한 교훈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미숙한 남편이었던 반면 아내는 무척 훈련되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일찍 결혼하라고 권유하는 이유 중에는 잘 바꿔지지 않는 좋지 않은 성격을 다듬기 위함이라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영원한 반려자를 찾지 못한 형제님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매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외로움과 더불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과연 결혼을 하고 자녀들과 내 가정을 가질 수는 있겠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으며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선포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영원이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약속들을 믿으시고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합당함에 대한 대가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제 소중한 아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만 우리 가족은 영원합니다. 제 아내는 늘 행복에 넘쳤는데 그 행복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몹시 아플 때에도 아내는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꾸준히 응답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짐이 가벼워졌고 삶이 밝아졌습니다. 아내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축복을 끊임없이 누렸습니다. 은혜와 헌신 가운데 여성으로서 의로운 빛을 온전히 바라던 하나님 아버지의 딸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압니다. 장차 휘장 저편에서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면 저는 서로를 훨씬 더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휘장이 저희 둘을 갈라놓아 떨어져 지냈지만 서로에게 더욱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기대치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원하노니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께서는 해 왕국을 감당하고 그분 면전에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계명과 성약과 성신의 은사를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련하신 목적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며 또 그분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몇년 전 델린 H.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단순히 우리가 행한 선악의 총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생각의 최종 결과,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진심 없이 신용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가르치는 계명과 의식과 성약은 하늘 계좌에 적립해 두어야 할 목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계획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기독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신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면 달려오는 집사 또는 스스로에게 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사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한 종교적 관점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흉내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작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히브리 경전과 기독교 경전에 묘사된 하나님은 결심뿐 아니라 진심어린 실천을 요구하신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단지 좋은 일만이 아닌 생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무사태평한 태도가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신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구체적인 태도와 습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교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면 교정은 꼭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교정, 곧 징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지만 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정할 시간과 문제를 주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점에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는 적어도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는 회개하도록 설득하고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결하게 하며 때론 우리의 인생 진로를 바꾸어 하나님께서 아시는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인 회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선언하시고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은 순종을 배우기까지 만일 필요하다면 그들이 겪는 것으로 징계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후기에 주신 계시에서 교회의 선임 지도자 4명이 계명에 따라 자녀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가정에 더 부지런히 마음을 쓰며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헌경에 나오는 야렛의 형제는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서셔서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으로 3시간 동안 질책하실 때 회개했습니다. 이 같은 호된 책망에 기꺼이 응했기 때문에 그는 훗날 필멸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속주를 보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열매는 의로 인도하는 회개입니다. 징계를 견디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회개를 서두르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을 정화시켜 더 위대한 영적 특권을 누리게끔 준비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아야 하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광 곧 시온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라. 징계를 견디려 하지 않는 자는 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다른 선구에서는 무릇 징계를 견디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할 자는 모두 성결하게 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마를 따르던 무리는 힐렘의 시온 공동체를 건설했지만 결국 속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보다는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으나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를 합당하게 보시나니 참으로 그는 그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그를 신뢰하는 자 그는 마지막 날에 들려오리니 또한 이 백성이 그와 같았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강화시키고 등에 진 짐을 거의 못 느낄 만큼 가볍게 해주신 다음 마침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경험으로 그들의 신앙은 혈액선수만큼 강해졌으며 그 후 내내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그려보지도 또한 그려볼 수도 없으나 더 나은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또 다른 형태의 징계 또는 교정 방법을 이용하십니다. 14정원의 일원이자 제1회장단 보좌를 지내시던 휴비 브라운 장로님께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오래전에 캐나다에 있는 황폐화된 농장을 구입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농장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동안 장로님은 2m 이상 웃자른 데다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까치밤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작은 밑동 몇 개만 남겨놓고 모든 가지를 쳐냈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밑동마다 눈물방울 같은 것들이 맺힌 것이 보였는데 마치 까치밤나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내가 얼마나 멋지게 자랐는데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가 나를 얕잡아 볼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정원사라면서 말이에요. 브라운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작은 까치밤나무야, 내 말 좀 들어보렴. 난 이곳 정원사란다. 난 내가 어떤 나무가 되었으면 하는지 알고 있단다. 난 내가 과실나무나 그늘이나 만들어주는 나무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난 내가 까치밤나무가 되었으면 해. 작은 나무야, 언젠가 열매를 가득 맺게 되는 날 넌 이렇게 말하게 될 거란다. 정원사님 고마워요. 절 사랑해서 잘라주셨군요. 수년 후 브라운 장로님이 캐나다 군 영광급 장교로 영국에서 복무할 때였습니다. 상관이 전사자 서열상 장군으로 진급할 위치에 있던 브라운 장로님은 런던으로 오라는 전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브라운 장로님은 진급할 만한 모든 자격을 갖추었지만 몰몬이라는 이유로 심사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사령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넨 자격이 있지만 난 자넬 진급시킬 수 없네. 브라운 장로님이 10년 동안 소망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온 꿈은 노골적인 차별 때문에 그 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브라운 장로님은 말씀을 이으며 그때를 회상하셨습니다. 묘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참담한 심정으로 기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막사에 도착하자 저는 침대 위에 모자를 팽개쳤습니다. 불끈 쥔 주먹을 하늘을 향해 뻗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남김없이 다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뜻깊은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에 익은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자신의 음성이었습니다. 난 이곳 정원사란다. 난 내가 어떤 나무가 되었으면 하는지 알고 있단다. 쓰라린 고통이 제 영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배은망덕한 태도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원사님, 저를 잘라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예뻐서 아프게 하시셨지요. 하나님께서는 휴비 브라운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장로님이 거룩한 사도 직분을 준비하도록 진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이 위안이든 강화든 징계든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을 받기로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필요한 교정을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교정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신을 통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심으로써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응답으로 또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된 기도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징계는 경전을 공부하는 도중에 부족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소홀히 한 점이 떠오르는 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교정은 다른 사람,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영감을 주신 이들을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 축복사와 감독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이유는 고대와 마찬가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이 대에서 들은 몇몇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개나 변화를 종용하는 외침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침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더 높은 곳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 회원으로서 서로를 도울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구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교정은 배우자를 통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은 결혼 초기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라고 아내 진인이 조언해준 순간을 떠올리셨습니다. 자매님은 당신은 천장과 벽과 바닥만 바라보지 사람들 눈은 보지 않아요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이 부드러운 질책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거나 함께 일할 때 더 큰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코트 장로님을 선교부 회장님으로 모시고 전임 선교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장로님께서 말씀할 때 상대방 눈을 바라보신다는 점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눈빛은 교정이 필요한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자비한 대적과 그 추종자들 선하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들을 교정할 수 있고 또 교정해야 하며 징계마저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드 K. 베커 회장님께서 다른 사람을 교정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꾸짖을 때는 시의 적절하고 날카롭게 그리고 명확하게 하되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 하고 그 후에는 여러분이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여러분을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교정을 거부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교정을 귀뜸해 주는 일을 멈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그분 또한 징계를 멈추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지는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징계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교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고 조세피 워스린 장로님께서 그토록 순수하고 겸손한 제자가 되실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행한 모든 임무 지명과 과제를 분석함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워스린 장로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픈 마음에서 그 일을 더 잘해낼 수 있었을 방법을 찾아내기로 결심하셨으며 그런 다음 배운 모든 교훈을 부지런히 생활에 적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받은 능력과 재능의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우리가 부지런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이며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이와 같이 힘과 능력을 더해주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정어린 교정이 우리와 함께하길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에 따른 충만한 행복과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가 그분들에게서 받은 잠자리에 대한 기쁜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저는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훨씬 이전에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신 의로운 성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외주부님의 성함은 아이다 에스퍼슨과 존 에이 휘튼으로 멕시코 치와와주 콜로니아 후아레스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휘튼과 자녀들은 교훈과 부모의 모범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920년대 초 멕시코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물든 혁명이 막 끝난 탓에 대부분 은화로 된 현금이 별로 유통되지 못하던 때여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일이 물물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름이 막바지에 이르던 어느 날 존 할아버지는 소 두 마리 거래를 마치고 대금 일부로 받은 은화 100페소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다가올 아이들 학비로 쓸 거라며 그 돈을 아이다 할머니에게 맡기셨습니다. 고마운 가운데서도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여름 내내 11조를 바치지 못하셨음을 상기시켜셨습니다. 현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없었지만 가축들로부터 고기와 달걀, 우유를 얻었으며 밭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풍성하게 거두었고 물물교환으로 다른 거래를 하기도 했으니 할머니는 그 돈을 11조로 감독님께 드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은 아이들 학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여겼기에 다소 실망은 되었지만 존 할아버지는 11조를 바치는데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담긴 무거운 자료를 11조 사무실로 가져가 감독님과 결산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는 미국의 부자 사업가인 호드 씨로부터 다음 주에 대여섯 사람과 함께 산에서 사냥과 낚시를 하며 며칠을 보내기 위해 올 것이라는 전가를 받으셨습니다. 존 할아버지는 콜로니아 후아레스 근교에 있는 기차역에서 일행을 만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타고 갈 말들과 짐과 야영 장비를 싣고 산으로 갈 동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일행에게 길 안내를 하고 야영지와 동물들을 돌보면서 그 다음 주를 보내셨습니다. 주말이 되자 일행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노임과 아울러 다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화로 된 폐소화가 담긴 자료를 받으셨습니다. 일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할아버지는 남은 돈을 호드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호드 씨는 돈이 나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듯 짐짓 놀라는 기색으로 빠뜨린 것이 모두 없이 경비를 계산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셈은 틀림없었으며 그 돈은 남은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적이 울리자 호드 씨는 기차에 오르려고 하다가 되돌아오더니 그 은화가 담긴 무거운 자료를 돈 할아버지께 건네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집으로 가져가 애들 위해 쓰게. 할아버지는 자료를 들고 콜로니아 후아레스로 향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여행담을 듣기 위해 가족이 둘러앉았을 때 할아버지는 기억이 떠올라 돈자루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루 안에 담긴 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셨기에 가족들은 재미삼아 그 돈을 세어보았는데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모두 세어보니 정확히 은화 100페소였습니다. 물론 호드 씨가 여행을 결심한 일은 존 할아버지와 아들들에게 적지 않은 노임을 벌게 해주었기에 큰 축복으로 여겨졌으나 남겨진 100페소는 한 주 전 11조로 바친 것과 똑같은 액수였기에 기억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혹자는 그 일이 흥미를 자아내는 우연한 일치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휘튼 가족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십일조를 바치는 이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생생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냥과 낚시를 위해 말을 타고 한 여행담이었기에 저는 어렸을 적에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또한 계명을 지킬 때 축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기에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십일조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경우에서 우리는 십일조를 바치는 일은 현금으로 얻은 수입에만 관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휘튼 가족은 첫 번째로 얻은 현금 수입을 십일조로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까닭에 가축과 밭에서 얻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유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며 그 축복에 대해 주님께 빚을 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도다 라고 묻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대화하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존과 아이다 휘튼 부부가 수십 년 전 여름에 깨달았듯이 우리 모두는 주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책망받지 않도록 합시다. 주님께 우리가 진 빚을 정직하게 갚읍시다. 주님께서 요청하신 모든 것은 10%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일화에서 살펴본 사항은 제 조부부님은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십일조를 바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알고 경전을 자신에게 비유하여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바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서나 아니면 집행하고 남은 가족 예산에서가 아니라 고대에 명하셨듯이 수입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첫 수확에서 십일조를 바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내가 처음 추수한 것을 바치기를 더지하지 말지며 라고 명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충실하게 십일조를 바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것이든 수입이 생기자마자 바로 바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저의 휘튼 조부모님으로부터 실로 십일조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 즉 주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임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명에 순종할 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존과 아이다 휘튼 부부는 십일조를 바친 일에서 커다란 신앙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맨 먼저 정직하게 십일조를 바치십시오. 자녀들에게는 용돈에서라도 또는 다른 수입에서 십일조를 바치도록 가르십시오. 자녀들도 함께 십일조 결산에 참여하도록 하여 우리의 모범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제 조부부님에 관한 이 일화를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십일조를 돈으로 바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돈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적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커가면서 저는 축복이 꼭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는지 보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십일조를 충실히 바칠 때 우리는 생활하는데 궁핍함을 느끼지 않을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부를 약속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돈과 은행 잔고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풍성한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된 물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우리가 번 수입의 90%를 갖고도 100%를 갖고 쓸 때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풍성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며 그 축복은 종종 가족이나 친구, 복음과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히 결혼이나 자녀를 키우는 일과 같은 집안에서의 성령의 영향력이나 인도에 민감한 특별한 감성을 축복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감성은 가정의 화평과 조화의 축복이 깃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은 11조를 내는 것이 이혼을 방지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바칠 때 우리는 맘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순종적이며 겸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11조를 생활할 때 우리 안에는 관대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찬 자애로운 마음이 깃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섬기고 축복하려는 열망을 키우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강화되었음을 느끼며 그분이 주신 복음과 교회에 대한 굳고 변치 않는 간증을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축복은 금전 또는 물질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풍성한 축복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11조를 충실하게 바칠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오라 주의 자녀들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린 지 로빈슨 장로님, 벤자민 데 호요스 장로님,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제181차 연차 대회입니다.
To be or not to be is actually
어떤 존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실제로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구주께서는 훨씬 더 심한 방법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교리적으로 지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주님 같은 사람이 되려면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복음이니라. 또 너희는 나의 교회 안에서 너희가 행할 일을 알고 있나니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하는 것과 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상호 의존적인 교리로 서로를 강화해 주고 장려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신앙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신앙이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구주께서는 종종 의롭지 않으면서 이 행동으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 부르며 비난하셨습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본성은 좋지 않은데 겉으로만 좋게 행동하는 것은 위선이며 그러한 사람인 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성은 좋은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헛된 것입니다. 본성은 좋은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은 본성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의도가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 치부하는 자기 기만입니다. 본성은 좋지 않은데 겉으로만 좋게 행동하는 것은 타인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는 반면 본성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줍니다. 구주께서는 위선을 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궁율과 밀듬은 버렸도다. 그들은 그들이 되었을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주께서는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셨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한 바로 여기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침례 물에 들어가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 전에 도달해야 할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입니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한 바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달성하고 싶은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목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일 목록은 활동 또는 행사로 되어 있어서 완수하고 나면 체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부분은 결코 완수할 수 없습니다. 체크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 저녁에 아내를 데려 나가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일에 행동합니다. 하지만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제 본성, 저의 됨됨이 또는 저라는 사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목록 부분을 완수하고 체크 표시를 할 수 있는 때는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은 결코 완수할 수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주와 같이 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속성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은 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하는 행동 이면에서 동기를 부여해주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도록 도울 때 부모는 자녀를 안심시키고 칭찬한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부모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자녀의 잠재력에 대한 보이지 않는 믿음과 희망이 드러납니다. 부모의 몸노력은 날마다 계속되며 이것은 인내와 근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품의 증거입니다. 본성은 행동을 낳고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가르친다면 행동에 초점을 맞출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행위가 개선될 것입니다. 자녀가 나쁜 짓을 한다면 자녀가 서로 싸운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훈계의 방향을 자녀가 한 일 또는 우리가 본 싸움으로 잘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행동은 그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동기가 겉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우린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어떤 속성을 이해한다면 이런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화가 날 때 참고 용서하게 될 것인가? 사랑하고 화평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인가?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속성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녀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 같은 성품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훈계는 제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했으며 이는 인내와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화를 내며 훈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121편에 나와 있듯이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 훈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 같은 속성입니다. 자녀는 훈계를 통해 결과를 배웁니다. 그러한 순간에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면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그 실수 또는 잘못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보다도 영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감화를 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에게 영으로 교리를 가르치면 그 교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본성을 변화시킬 힘을 발휘합니다. 엘마도 이 원리, 즉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 참으로 그것은 칼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칼은 행위를 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말씀을 전파한 것은 사람들의 본성, 즉 그들이 누구였는가 또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말 잘 듣고 착한 자녀는 자녀 양육에 대해 별로 가르쳐주는 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녀를 축복받았다면 그것은 자녀 양육에 관한 대학원 과정을 받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전세에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라고 생각하기보다 다루기 힘든 자녀는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 밖에 그리스도 같은 덕목이 시험받고 발전하며 다듬어지겠습니까? 이런 자녀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는 자녀 입장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여기게 할 만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행동에서 비롯된 실패가 멍청한, 게으른, 서투름 같은 수식어가 붙어다니는 정체성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체성이자 잠재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자녀가 실수와 잘못을 극복하고 그분과 같은 존재로 진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대 어긋나는 행위는 영속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우리가 자녀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느냐고 물을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낸 듯이 비춰집니다. 직업이나 재산성이나 정체성이나 그 어떤 것도 자부심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주께서는 겸손한 몫이셨지만 그것으로 그분의 삶이 규정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큰 자부심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자녀의 성취 또는 행위를 적절하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칭찬이 자녀의 품성과 그들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자녀의 성취를 칭찬하는 현명한 방법은 그들이 보여준 힘과 끈기와 상대를 대하는 자세 등과 같은 속성에 주목하여 행품과 행동을 둘 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허드는 일을 시킬 때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해주면 내 마음이 아주 행복해진다. 이와 같이 성품에 관해 자녀를 칭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 칭찬할 수도 있지만 숙제도 꼬박꼬박 해가고 어려운 문제도 노력해서 잘 풀어낼 줄 알다니 정말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고 자녀의 근면성에 대해 칭찬한다면 더 오래 지속되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족 경전 읽기 시간에 그날 읽은 내용에 나오는 속성의 예를 찾아 토론하십시오. 그리스도 같은 속성은 하나님께로 도는 은사이므로 그런 은사를 간과하십시오. 저녁 식탁에서 이따금 속성에 대해 특히 아침 경전 읽기에 알게 된 속성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너는 어떤 방법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줬니?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정직한 사람임을 어떻게 보여줬니? 경전은 가르치고 배워야 할 많은 속성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듯이 우리 자녀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부모이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 양육 지침서인 경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주로 부모들에게 전한 것이지만 그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같은 속성을 발전시키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러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지고 그분의 속성이 여러분 행위에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자녀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다가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신께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스테이크와 와드 지부를 방문하고 그곳 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교회 회원들과 만나면서 크나큰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들은 절정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도라 불립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마다 사랑과 평안을 느끼면서 제가 시온의 스테이크 중 한 곳에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교회에는 두 세대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회원 가족들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최근 개종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한 환영의 말씀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뜰이 되셨느니라. 몇 년 전 멕시코에 있는 교회 공보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우리는 라디오 토크쇼에 출연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방송 목적은 세계에 있는 여러 종교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두 사람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있을 법한 질문들에 대해 교회를 대표해서 답변을 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몇 개의 부가 끝난 후 프로그램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왜 그렇게 길죠? 좀 더 짧거나 멋진 이름을 쓰는 게 어떨까요? 저와 동반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질문을 받고 씽긋 웃으며 우리 교회 이름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이 후기의 구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 일컬어질 것임이니라. 프로그램 진행자는 즉시 정중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다시 말씀드리죠. 그 진행자가 의미심장한 우리 교회 이름을 몇 차례나 되뇌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이름뿐 아니라 그 이름이 교회 회원, 즉 후기 성도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때 임했던 감미로운 영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신약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으나 서로를 성도라 불렀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또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교회 회원들은 복음대로 생활하고 선지자들이 주는 권고를 따르는 정도에 따라 조금씩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결하게 됩니다. 매일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하고 가족 역사에 참여하며 자주 시간을 내어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겸손한 교회 회원들은 성도가 됩니다.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식탁으로 돌아와 앉으라고 권고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됩니다. 주님의 선교사로 봉사라는 부름에 응하는 장로와 자매와 나이든 부부들은 성도가 됩니다. 맞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들은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그 따스하고 훌륭한 느낌을 나는 성도가 됩니다. 성도들, 즉 교회 회원들도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구주를 알게 됩니다. 구주께서도 모든 것을 감내내셔야 했음을 잊지 맙시다.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조차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성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그분들이 신앙이 약해지지 않는 가운데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몰몬경에서 선지자 야곱이 했던 위로를 전합니다. 오 그럴진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룩하신 자 주께로 곧 주께로 나아오라. 그의 길이 의로움을 기억하라. 보라 사람을 위한 길은 좁으나 그 앞에 똑바른 길로 놓였으며 그 문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신이라. 그가 아무 종도 거기 두지 아니하시며 그 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 다른 길이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므로 그가 속임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 또 누구든지 두드리는 그에게는 그가 열어주실 것이로되 우리가 어떤 처지나 시련,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와 그분의 속죄를 이해한다면 힘과 평안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은 영이 안겨주고 주님께서 충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내적 평안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북돋우십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교회 회원, 즉 후기 성도들의 충실함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열성을 다해 역경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결하게 하는 곧고 좁은 길을 꿋꿋이 걸어갔습니다. 제가 그 모든 충실한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감사와 존경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복음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간증만큼 심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받들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우리가 고통이나 시련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는 동안 받들어질 것이며 우리를 받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후기 성도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옛 선지자와 현대 선지자들이 품은 구주에 대한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구주께서 살아계시고 그물이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통해 그분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계를 인도하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번 대회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 남동생이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은 겨우 51살이었습니다. 동생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동생의 삶에 있었던 몇몇 사건을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그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 제 동생은 잘생기고 친절하며 외향적이고 복음에 전적으로 충실했습니다. 동생은 선교사업을 훌륭하게 마친 후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일남일녀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동생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약점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향락적인 삶의 방식을 택한 결과로 건강도 결혼생활도 교회 회원의 지위도 상실했습니다. 제 동생은 집에서 멀리 떠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자기 파괴적인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동생을 잊어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절망에서 오는 고통으로 결국 겸손의 영이 동생에게 임했습니다. 동생이 느끼는 분노와 반항과 공격성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탕자와 마찬가지로 동생은 스스로 돌이켰으며 구주께 손을 내밀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회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12년 만에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신권과 성전의 축복도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동생은 과거의 생활 방식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이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자매를 만나 성전에서 임봉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동생은 수년 동안 감독단에서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동생은 월요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월 7일이었습니다. 그전 금요일 저녁에 동생은 아내와 함께 성전에 갔습니다. 사망하기 전날 일요일 아침에는 대제사 그룹에서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든 동생은 이 세상에서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지만 의로운 자들의 부활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동생의 삶에 있었던 속죄의 기적에 대해 감사합니다. 구주의 속죄는 우리들 각자에게 언제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속죄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떨쳐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 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 우리 각자는 삶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었던 사람, 방황하거나 포기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나 친척, 부모나 자녀,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속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아는 사람을 아담의 타락에서 구속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의 속죄의 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속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아버지이시자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니라.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죄를 속죄할 수 없으므로 속죄의 희생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속죄는 무한하고 영원하여 모든 인류에게 영원에 걸쳐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구주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며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겟세마네에서 시작되어 십자가 위에서 계속됐고 부활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그가 끌려가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리니 육체는 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리로다. 주님은 속죄의 희생을 통해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주님은 육체적 사망을 이길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과 육신의 고통, 주림, 갈증과 피로를 겪으며 피가 모든 땀구멍에서 나오고 그의 백성의 사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그의 고뇌가 그처럼 큼에도 주님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으니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인류의 고통의 무게, 즉 죄의 고통과 슬픔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비애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을 지셨습니다. 속죄를 통해 주님이 죄인들만 치유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무죄한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무죄한 자들이 구주의 속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죄인들을 용서할 때 그들 또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실수와 죄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부터 구원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구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속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제외하고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그 죄가 크던 작던 회개의 조건 위에 적용됩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신의 죄의 무게로 고난받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권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고난이 극심할까 하노라. 얼마나 극진한지 너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너는 알지 못하나니 참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었느니라. 구주께서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치유를 제안하십니다.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제외하고 그 어떤 죄나 범법, 고통이나 슬픔도 주님의 속죄가 가져다주는 치유의 힘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른바 됐다고 말합니다. 반면 우리의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던지 간에 속죄하시겠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변화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직 바로잡아야 할 실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죄책감이나 슬픔, 쓰라림 또는 노여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위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의 죄를 버리십시오. 그런 다음 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을 행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감독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주님의 자비를 전하시는 분이시며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려 노력하는 동안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경전 공부에 전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성신의 정결케 하는 영향력을 느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하도다.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손과 너희 발을 깨끗이 하여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속죄의 권능을 통해 깨끗하게 되면 구주께서는 아버지께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이 흘린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라운즈가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나의 형제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는 도덕적 선택 의지를 은사로 받았습니다. 사람은 자유로우며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악마의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오래전 제 동생은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생활 방식을 택했고 그 대가로 건강과 가족과 교회 회원의 자격을 이뤘습니다. 수년 후 동생은 동일한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회개하고 자신의 생활을 구주의 가르침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문자 그대로 속죄의 권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속죄의 기적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 치유의 힘을 동생의 삶에서 보았고 제 자신의 삶에서도 느꼈습니다. 치유하고 대속하는 속죄의 권능은 우리들 각자에게 언제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혼을 치유하는 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라는 구제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불려진 모든 음악과 노래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다 미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브리감영 회장은 1846년 겨울 나부를 떠나기 전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한 천사가 어느 서부 지역에 있는 옥수수 모양으로 생긴 언덕 위에 서서 계곡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약 1년 반 후 그는 시연으로 보았던 그 산비탈 언덕을 실제로 보았는데 그곳은 바로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입니다. 이 단상을 통해 종종 소개된 이야기지만 브리검 형제님은 몇몇 형제를 그 언덕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곳을 이 현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종교적 의미가 있는 이름인 엔사인 피크라고 선포했습니다. 25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이 후기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곳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체를 세우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언덕 위에 모인 그 형제들은 그 순간이 이사야가 한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임을 느꼈고 어떤 깃발을 세워서 그곳이 문자 그대로 열방을 향한 기치임을 표시하고자 했습니다. 브리감 형제는 윌라드 리차드 장로가 가지고 온 지팡이 위에 히버시 킴볼 장로가 가져온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서 즉석에서 깃발을 만들고 그 자리에 꽂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과 주변 산들은 후기에 주님의 말씀이 나오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곳이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연차대회와 반연차대회는 브리검용 형제가 오래전 세상에 선포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이곳에서 진행된 일들이 보라 시온기 날린다라는 찬송 가사처럼 시온의 깃발이 나부끼는 또 다른 증거라고 간증드립니다. 깃발이라는 단어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는 분명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 연차대회 말씀이 실리는 영문 잡지가 단순히 엔사인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대회의 폐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이 대회를 마친 후 대회에서 들은 말씀뿐 아니라 연차 대회의 그 자체라는 그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후기 성도인 우리들이 이 대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대회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길 바라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들은 권고가 성신이 주는 지시에 따라 주어진 이 시대를 위한 주의 뜻이 되며 주의 말씀이며 주의 음성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아셔야 하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연단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주제를 미리 지명받지 않습니다. 각자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찾고 연구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바람이나 자신이 전하고 싶은 주제는 뒤로 하고 이것이 이 시기에 이 대회에서 주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주제라는 확신이 될 때까지 말씀을 고치고 또 고칩니다. 여러분께 이 연차 대회를 통해서 지난 10시간 동안 말씀하신 모든 분들은 그 속삭임을 따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노심초사하며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의 지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브리검 영이 이곳에 서서 이곳에 서 있는 천사를 보았듯이 저 역시 이곳에 서 있는 천사들을 봅니다. 제 동료 총괄 역원과 또 장로님들과 자매 여러분께서는 제 표현을 거북하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분들이 천사로 보입니다. 그분들은 필멸의 육신을 지니고서 천사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이며 비록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신체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가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부름을 위해서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헌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의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다양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주어지는 지시 외에는 말씀 주제에 대한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들 다채로운 말씀들을 하시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회중은 이곳에 계시든 다른 곳에 계시든 교회 회원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이롭고 새로운 통신수단을 통해 이제 이 대회를 시청하는 비회원의 비율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들만을 감안한다면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 성인, 중년이신 분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계신 가족과 부모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과 자녀가 없는 분들 또는 집을 멀리 떠나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대회가 열리는 동안 우리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영원한 원리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며 또는 그 시대의 화두가 되는 특정한 도덕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이 세대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와 동시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 주제가 무엇이든 또 어떤 형식을 택하든 간에 이 대회 말씀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이같이 다양한 말씀이 주어지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신에게 축복이 될 무언가를 듣고 얻어갑니다. 오래전 해럴드 빌리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이런 점을 가장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분명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안을, 안락하고 나태한 자에게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할 때면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관대하면서도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길 바라지만 그러면서도 그분의 메시지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수양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을 시작하시며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너그러운 축복을 선포하셨으며 우리 모두는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교훈적이며 위안을 주는 가르침입니까? 그렇지만 구주께서는 같은 설교 말씀을 계속하시며 화평하게 하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걸어야 하는 길이 점점 좁아져감을 보여주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분명한 것은 제자가 걸어갈 길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협착해지며 후들거리는 무릎으로 그 설교의 정점에 간신히 다다르면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처음 접어들었던 길에서 하신 그 부드러운 말씀은 참된 제자가 가는 길의 꼭대기에 이를 때쯤이면 몹시 힘들고 부담스러워집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결과를 묻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경전을 주의 깊게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관한 한 교회는 편리한 대로 음식을 골라가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은 그분께서 만드신 길을 따를 때만 오게 됨을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차대회에서 엄격함과 위안을 주는 말씀 두 가지 모두를 적절히 가르치기를 바라지만 다루기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외설물을 보고 있거나 결혼을 회피하거나 부적절한 성관계에 빠져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분들이 안식일을 어기거나 거짓 증언을 하고 배우자를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 대회를 듣는 청중 대부분이 그런 문제들에 아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 경고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면 예를 들어 어린 난봉꾼들이 집안을 장악하여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가정의 밤을 하려 애쓰고 계시다면 연사가 가정의 밤을 주제로 말씀할 때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여기시고 대신 여러분이 부족한 다른 주제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연사가 영어로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영어로 듣는다면
And you listen by the Spirit. Someone
저희 중 누군가가 여러분께서 처하신 상황을 다루어 개인적으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연차대회에서 저의 연사들은 간증하며 이후에도 이 연단에서 같은 간증이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중 누군가의 입을 빌어 분명 그분의 뜻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보내어 증언하게 하며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였노니 그리고 너희의 증언 이후에 지진의 증언이 있어 천둥과 번개와 폭풍우와 그 경기를 넘어 밀어닥치는 파도 소리의 증언이 임하느니라. 또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이 연단에 서 있는 필면의 천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 후기에 자연이 스스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경고를 주듯이 그분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은 의미상 간증이자 경고가 됩니다. 잠시 후면 문슨 회장님께서 이 연단에 올라오셔서 이 대회의 패회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선임 사도이자 선지자이신 이 사랑스러운 분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급한 책임들을 감안할 때 선지자의 삶이란 결코 순탄치 않으며 몬슨 회장님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회장님이 36세 나이로 처음 사도로 부름받으셨을 때 그분들의 자녀들은 각각 12살, 9살, 4살이었습니다. 몬슨 자매님과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몬슨 자매님과 그 자녀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부름을 수행해 오신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가족은 질병과 궁핍함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상에서 겪게 되는 인생의 모든 맵고쓴 경험들을 견뎌냈으며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들은 가족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문슨 회장님께서는 그 모든 와중에서도 늘 쾌활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낙담시키지 못합니다. 회장님께서는 특별한 신앙과 활력의 소유자십니다.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회중들, 이곳에 모인 분들과 또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회중들은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회장님의 지도력에 감사를 드리며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14명과 이 단상에 섰던 사람들, 앞에 앉은 회중, 또 세상 도처에 모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회장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치를 온 세계에 흔들도록 창세 이전부터 부름받은 천사와 같은 사자입니다. 그 일을 회장님은 너무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복음이 선포되었으며 그를 통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제 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아름답고 영감에 찬 음악을 선사해 주신 태버나클 합창단, BYU 아이다오 연합 합창단, 유타 옥든 종교교육원과 유타 로건 종교교육원의 신권 합창단, 그리고 모든 지휘자와 반주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여러 다른 방법으로 대회 모임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거룩함도 더욱을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켄트 D. 왓슨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대회를 마치면서 제 가슴은 감동으로 벅차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풍성히 느꼈습니다. 기도를 해주신 분들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 대회에 참석하신 교회의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오랫도록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이 엔사인과 리아오나에 실려서 발행되면 그것들을 읽고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모임에서 들려준 음악이 훌륭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우리에게 나누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영감을 준 분들에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 이 대회에서 새로운 직책에 부름받은 형제님들을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구주의 대업에서 일하기를 고대한다는 점을 그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적인 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과 디터 F. 우트드로프 회장님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분들은 지혜와 이해력이 뛰어나십니다. 이분들의 봉사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12사도 정원에 속한 형제님들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그분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며 주님의 사업에 완전히 헌신하십니다. 70인 정원회와 감리 감독단 형제님들에게도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기도로 그분을 찾고 그분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는 국가에서 훌륭한 국민이 되고 우리가 거하는 지역사회에서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정직과 성실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총관리 여건을 위해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리를 뜨기에 앞서 저는 구주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주만 있으면 모든 기독교도가 부활절을 기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나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해 매일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돌이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구하려고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필멸의 생활 너머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담의 타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케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다가오는 부활절에 대한 저의 느낌을 잘 묘사한 에밀리 해리스의 감동적인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그분을 감쌌던 세마포 새로 짠 듯 희고 깨끗하게 그 자리에 가만히 놓여있네. 무덤문은 열려있고 돌은 굴려져 있네. 그분을 찬송하는 천사들의 노래 들리는 듯 하여라. 세마포도 그분을 붙잡을 수 없고 돌도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네. 천사의 목소리 빈 석회암 무덤에 울리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한때 그분을 감쌌던 세마포 새로 짠 듯 희고 깨끗하게 그 자리에 가만히 놓여있네. 오 할렐루야. 세마포만 남아있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Our dearest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대회를 이제 영광스럽게 마치며 저희는 당신께 저의 사랑과 감사함을 표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이 복음을 회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를 주시고 특별히 당신께서 문승 회장님과 자매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12사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성신일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들은 모든 이 대회의 메시지와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저희가 세상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봉사하든지 그것들을 잘 간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열방을 향한 기치가 되고 서로를 강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한 계시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1차 연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